지난주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마치지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9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15절까지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을 좀 볼까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내적 위기에 대해서 나누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용어가 모두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모두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파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의 커뮤니티다,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었죠.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로 주도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으로 상당한 그 내용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오디아 또 순두개 이런 여성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분파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결국 찢는 이런 아픔을 지금 초래하고 있죠.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이 멀리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아픈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근데 지금 구절서부터 보니까 뭐 단어들이 전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도대체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뜯어보면 세 가지를 기도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세 가지가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기대이면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선 큰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겠어요. 좀 뜬금없다 생각이 되실 텐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 것 같아요? 왜? 조금 깝깝해지죠? 모르는 건 아닌데, 딱히 말하자니 뾰족하게 대답하기도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가 좀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찾죠. 여기 접어두세요.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시작. 아멘.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8, 9절은 많이 읽었죠. 근데 10절을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 내용으로 들어갈 때 이 내용이 조금 구체화됩니다. 자, 빌립보서로 다시 가세요. 1장 9절을 보십시다. 1장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노라. 뭐를요? 너희 사랑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을이라는 이 내용의 전부 수식어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식, 총명, 분별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한글 성경을 보면 뭐 사랑을 기도했다는 내용이냐, 뭐 총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이냐, 이게 좀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 문법을 보면 문법에는 이거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정확히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 그들의 사랑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랑인가 세 가지로 수식을 했어요. 첫째는 지식, 둘째는 총명, 셋째는 분별. 자, 지금부터 이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째가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니죠.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아멘. 자, 사랑의 부여와 풍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랑이냐? 지식을 가진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 지식을 보니까 에피그노시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지식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맹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근데 그 사랑은 뭐 이웃집 남자도 좋고 저 집 남자도 좋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리와 방향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그 지식이 있는 사랑을 원한다. 그러니까 원리나 방향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사랑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로서 오늘 구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어떤 사랑을? 지식이 있는 사랑. 아멘. 어떤 사랑이에요? 첫 번째가 지식이 있는 사랑.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은 뭘 기초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지식이에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실은 과거 자기 두고 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저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 북쪽 끝 다메섹 언덕까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목숨을 바친다고 일을 한 결과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추억하여 이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이 심화되고 종교의 형식이 강화될수록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역사가 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께 열심을 부리는 종교적인 형식은 심화되는데 그것이 자기 의로 똘똘 묵힌 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뭘 쫓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쫓은 사랑과 열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자기 자신을 세차게 흔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를 항상 정직하게 봐야 돼요. 우리 3.1교회 공동체가 어디쯤 지금 서 있나?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어디쯤 서 있나? 이걸 매번 세차게 흔들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에피그노시스가 담아져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 사랑의 속성이 뭐냐 하면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두 번째는 뭐예요? 총명으로, 총명이 있는 사랑. 근데 이 총명이라는 말을 무슨 단어를 썼나 들여다봤더니 아이스데시스라는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총명. 자, 여러분, 총명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걸 총명이라고 할까요? 총명탕?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총기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이스 데시스라는 이 총기, 총명, 무슨 말일까요? 아, 여러분, 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뭘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탁 번쩍거릴 때가 있죠. 그걸 이제 보통 교육학적인 표현으로 아하 포인트라고 그래요. 아하 포인트. 이 지식적으로 깨닫는다, 그 말이겠죠.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교육학을 잠깐 그 몇 과목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 표현을 자주 썼어요. 아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 교수 과정에는 필요한 얘기겠죠. 그런데 아하 포인트는 정확하게 지식적인 열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이스 데시스라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열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결단까지를 내포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한번 우리 그냥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아이스 데시스. 신약에 딱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은 지식적인 열림 플러스 뭐예요? 윤리적 결단까지를 말할 때 그것을 여기서는 총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차짓하면 사랑이 추상적인 말장난에 그쳐버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사랑은 선명한 실체입니다. 그냥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기독교 사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기 전 존재를 건 사랑이었어요. 근데 여기 총명이 바로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또 이 서신을 지금 2000년 후에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강의를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3.1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첫 번째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랑, 에피그노시스. 두 번째는 아이스 데시스, 즉 지식이 열리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 윤리적 결단까지를 포함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3.1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다. 자, 9절을 또 보세요. 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여기까지가 사랑의 풍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세 번째 사랑 속에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 요구되는 세부적 사항이 분별 있는 사랑을 요구해요. 자,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분별이란, 도키모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헬라 말에 여러 가지 용례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풍성함을 원할 때, 그것을 기도할 때 분별 있는 사랑을 원한다. 어떤 분별 있는 사랑을 원할까? 이걸 좀 찾아봤더니 이 라틴어 성경에는 시네세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의미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이라는 의미 속에 담아진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위조 지폐를 제일 탁월하게 잘 감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그분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달러 감별을 하는데 그분이 제일 탁월하게 감별을 잘해요. 미국에서도 그분을 인정할 정도로 달러 감별에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짜 달러를 제일 또 많이 찍는 데가 어느 쪽인지 아시죠? 희한한 나라, 이 땅은. 극과 극이 이 한반도 한가운데 공존하는 나라. 어쨌든 이 시네세라라는 분별이라는 의미 속에는 위조 지폐를 감별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그 지폐는 그 지폐가 아니라 로마 또는 주화였죠. 그래서 검증 과정이 한 주조 과정이 한 10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마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검시관이 이것이 이 물질이 주화로서 가치가 인정이 된다 싶을 때는 황제의 실링을 쾅 찍어요. 그게 검증이에요. 인정이에요. 분별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주화로서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돈으로서의 가치가 발생이 돼요. 거의 이 단어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폐를 구분해내는 눈을 얘기합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사랑에 그 눈이 필요하다고요. 왜?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소위 복음주의라는 진영에서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유사복음입니다. 복음 같아요. 이단도 우리가 통일교를 이단이라 그럽니까? 아닙니까? 통일교는 이단이라 그러질 않아요. 왜? 그쪽은 자기네들 경전이 따로 있어요. 자기네들이 믿는 경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통일교는 이단 분류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쪽에서 제일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직 성경만 믿는 이단이, 이게 문제예요. 나름. 아예 다른 거 믿는 이단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 끌 필요가 없는데 일부 이단들이 성경만 믿어요. 성경.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쪽에서 골치 아픈 게 유사복음. 복음 같아요. 그런데 복음 같아서 들추어 가다 보면 뿌리가 딴 데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중간에 좀 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은혜, 사랑, 우리가 용서 다 쓸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듣는 교회 안에서의 낯익은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 용서, 복음, 사랑, 은혜 이런 용어를 빙자해서 복음 비슷하게 들어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소위 유사복음입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원하시는 참된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분별이라는 의미 속에 담아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헬라 말에 담아져 있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뭘 끌고 들어가죠? 제물들을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입구에, 성전 입구에 제물 검시관이 있습니다. 이 양이 눈달에 끼는 안 났나? 아폴로 눈병은 안 걸렸나? 발톱 같은 걸 보고 뭐 병은 안 걸렸는지 또 털 사이를 헤쳐보면서 피부병 걸린 양은 아닌지 이런 걸 검시하는 검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서 자격 미달은 골라냅니다. 자, 그러면 위패를 구분하는 눈과 이 제대로 된 제물인가를 드러내는 이 검시관이 하는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초점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별을 한다는 것은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우리가 서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왜 필요한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비난, 비판, 정죄가 이 분별의 궁극적인 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별의 끝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너희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사랑에 갖춰야 될 세 가지 초점이 뭐였어요? 첫째는 에피그노시스, 지식이 있는 사랑, 향방과 원리가 없는 사랑이 아니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이런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벌써 드렸죠. 몇 번.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 99대 1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참 독선적인 사랑처럼 보이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피차 우리를 향해서 나한테 올인해라. 한눈 팔지 마라. 그걸 이사야서에서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안식일에는 오락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금하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나만 봐라, 나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허물투성이의 약점투성이의 인간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표정들이신데. 자,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의 풍성 중에 어떤 내용을 원하세요? 총명, 총명. 총명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지식이 열리는 아포인트만 있는 그런 총기가 아니라 윤리적 결단까지를 요구하는 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실체예요, 실체. 어떤 이데아나 언어의 유의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사랑은 그런 실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 속에 갖춰야 될 세 번째가 뭐예요? 분별 있는 사랑. 분별 있는 사랑. 그 분별의 궁극적인 끝은 뭘 위해서 분별이에요? 비난, 정죄, 심판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를 향한 풍성한 사랑의 요구예요.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두 번째는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기도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다는 말이 차지다면은 이것도 그냥 추상적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을 텐데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 저 목사는 맨날 중요하다 그러더라. 사실 맨날 중요한 말을 해요. 에? 왜? 성경 말이 맨날 중요한 말이지. 그렇죠? 자, 보세요. 도자기, 우리나라도 도자기로 일각견이 있는 국가죠.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그 고려 청자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빛깔이 아주 은은하면서 화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귀티가 나잖아요. 우리나라 도자기가. 물론 영국도 또 덴마크도, 덴마크가 도자기로 좀 유명한 나라입니다.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 도자기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자, 그런데 도자기는 얇을수록 가치가 있을까요? 두꺼울수록 가치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얇을수록.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 도자기는 얇을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그 고열에 구워내는데 파손이 잘 되거나 금이 잘 가요. 맞겠죠? 금이 잘 가요. 워낙 고열에 그 금 안 가게 견고하게 구워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허물 없이 진실하게라는 말은 도자기를 구울 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데, 도자기를 구울 때 촌밀하지 않은 상태와 햇빛의 검증이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금이 가다 보니까 눈에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실금이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가끔 가다가 엉뚱한 짓들을 해요. 거기다가 초로 살짝 덮어요. 깜쪽같이. 그래서 칠을 해놓으면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다 들통이 나요? 햇빛 아래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증 아래 그런 자잘한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실금들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도 뭘 하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뭐 영수증 하나까지 쓴 게 다 들통이 납니다. 들통 안 날 게 없죠. 그러니까 아주 국가의 인재로 쓰임을 받으려면 청문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멀쩡한 점잖은 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걸 많이 봅니다. 한 번씩 그런 청문회 단상에 세워지면 여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없죠. 하나님이 덮어주니까.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가 뭐였어요? 누구랑 결혼을 하죠? 살몬. 살몬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덮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덮어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그 메시지를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고발하고 조롱하고 다녔어요. 야벳과 셈이 어떻게 했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척하고 잘난 척하고 고개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햇볕 밑에서 모든 게 들통이 납니다. 들통 안 날 인생이 없어요. 여기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해요. 이건 우리 모든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이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어쩌면 비겁한 자들의 변명입니다. 일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내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들을 내놨으면 그 이상 따질 거 없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5장의 이야기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내놓음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여기 이제 우리 간사들도 계시고 리더들도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은, 또 목자들도 많이 앉아 계시겠지만은, 일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에 관한 일은 늘 최고를 지향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허물없이 진실하기를 원한다. 왜? 이것은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교회 학교를 책임진 분들은 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쩌면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일 수가 있어요. 생명에 관한 하는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돼요. 아멘? 여기 교육자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 결부된 일이라면 최고를 지향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이 원칙과 기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책임진 자들은 항상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뛰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허물이 없기를 원한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래서 어떤 실금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장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하게 깨짐은 깨진 모습대로 금이 가면 금이 간 모습대로 그대로 위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들통이 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덮음 때문에 일상이 유지가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태양보다 더 밝은 그분의 의라는 후레쉬로 딱 조명을 비추면 거기 들통한 날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다 들통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덮어주세요. 없는 걸로 하자 이런 법은 없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아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걸 없다고 하지 않아요. 죄값을 지불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다? 천만이에요.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으로 십자가에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테텔로헤이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상거래할 때 영수 중에 사인하는 용어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 마지막 외마디의 선언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왔을 뿐이지. 아멘?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실하게 허물 없이라는 말은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죄 없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늘 그 복음은 항상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많아요. 이걸 파라독스하다 그래요. 파라독스하다. 이율배반이다 그 말이에요. 예, 네. 복음이 이율배반이에요. 늘 성경 얘기가 이율배반인 게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 잊고 하나님이 영원에 죽었던 영원의 눈을 열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보게 만드시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우리 3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기도를 원했다고요. 첫째가 무슨 기도였어요?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3일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랑의 풍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 향방과 원리가 없는 사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총명 있는 사랑, 윤리적 결단까지를 내포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 있는 사랑.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걸 풍성한 사랑이라 그래요. 이걸 기도했다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오늘 3일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뭘 기도했어요? 진실과 허물이 없기를 원한다. 왜?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여 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 앞에. 자, 여러분, 거룩하다, 진실하다, 성결하다, 그 말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다, 우리 그렇게 안 돼요.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밀착하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뭘 덕을 쌓는 싸움이 아니고 치성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가나안의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진실과 허물이 없기를 원한다. 두 번째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자, 이제 앞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자, 이 부분을 딱 맞닥뜨리니까 퍼뜩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좋아요.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얘기를 앞으로 무지하게 반복해서 계속할 겁니다. 예.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열어서 저하고 교독을 좀 합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 가지에는 당연히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가 맺히려면 열매끼리 대동단결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골기대회 한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운동하고 열매 맺자 주장하고 으쌰으쌰하고 그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미안하지만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한국교회 보편적인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열매 맺자, 헌신하자, 봉사하자. 자, 그러면 열매는 정확히 나무라는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가 붙어서 생명의 교류가 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나무의 진실한 생명의 액기스를 계속 가지가 교류를 통해서 이걸 엔크리스토스라 그래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거한다. 거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접착제로 뺀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막 붙여가지고 모질해서 이게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엔크리스토라는 거한다라는 말은 나무의 생명이 계속해서 가지인 나에게 교류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확실하면 열매는 맺읍시다 골기되어 하는 겁니까? 저절로 맺히는 겁니까?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래야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매일 내 속에 넘치게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사랑의 미러가 있고 그분과 교제가 임하고 그분의 영광의 실체를 매일 만나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 뭘 더 드릴까? 저절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아직도 애매한 상태고 이건 확실치도 않은데 자꾸 열매를 맺자 그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뭐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 먼저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이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여져 있는가 매일 그분과 내가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알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뛰어놀라 그래도 자꾸 붙죠 저절로. 예? 더 지금 10시간째 얘기하다가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 그 조금만 헌금 조금만 해. 그래도 더 드리고 싶고. 예? 지난달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액을 들여서 선물을 했는데 사랑하면 또 사주고 싶고. 근데 누가 연애를 이렇게 해요? 그 매달 그 월부 지불하듯이. 너 이번 달에 왜 선물 없어? 이거 맞아요? 이거는 거래하는 거지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고요? 열매 맺자! 헌신하자! 그거를 과소평가하는 게 그거 해야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강요하고 운동하고 무브먼트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인 그리스도께 가지인 내가 엔 크리스토스 돼 있나? 접붙여져 있나? 이거를 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보세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의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의 열매는 열매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왜 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본체인 나무인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돼 있었어요. 아멘? 우리 3.1교회가 제주도 가야죠. 동해 가야죠. 영덕도 가야 돼요. 대만도 가야 돼요. 일본 선교도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엔 크리스토스 이게 전제되지 않는 어떤 행위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피로감이 오고 그게 자기 의의로 가버려요. 아멘?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닐 땐 그게 하나의 자기의 쌓아놓은 종교적 열심이 되고 의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 속에 옹골찬 의의가 돼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위험이 농후해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오늘 갈 길이 멀어요. 12절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일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이 고난의 주제는 욥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다룰 겁니다. 전체적으로 언젠가 어느 행가는 서울대 철학과에서 이 욥기서를 가지고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인간의 고난의 문제가 그만큼 철학적인 문제면서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인류 역사에 극명하게 여러 갈래로 드러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밑도 끝도 없는 샤머니즘적인 영향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징벌, 퍼니시먼트, 징벌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10대 맞는다. 이런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얘를 살아가다가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 암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만나고 뭐 갑자기 사건도 생기고 그러면 우린 퍼뜩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지난달 11조도 그대로 했고 예?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경상도 말로 동티 신앙이라 그래요. 예? 징벌 신앙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기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끔 고난을 주실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마다 받으시나니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 그 징계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징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파이데이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 어린이 성교의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파이데이안, 이 징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하게 son making, 자녀를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든 과정에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때로는 용광로 속에 치는 파도에,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질식을 하고 고죽을 것 같고 기겁을 하죠. 아,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막다른 길인가 보다, 뭐야 이거, 하나님 없잖아, 아우성치게 만들고.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를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실체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파이데이안. 예, 정확히 헬라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 징계는 징벌의 포니시먼트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여기 보세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뭐가 돼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진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기 우리 형제들 한번, 우리가 이제 군에 가면 공군도 입대를 하고 해군, 그 다음에 해병대, 요즘은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또 육군, 제일 많은 게 육군. 육군 중에서도 병과가 따로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일방방, 보병. 그 중에서도 나누어집니다. 저는 이제 군에서 그 따까리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님 당번병입니다. 이게 완전 말이 따까리지, 이게 몸종이에요, 몸종. 남자가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험한 애들이 있어요. 공병대. 공병대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골병대라 그럽니다. 골병대. 보통 군인들은 어깨에 총, 그런데 걔네들은 어깨에 삽 그래요. 곡괭이 삽 들고 늘 다녀요.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자, 이런 탱크가 지나가면 걔들이 제일 먼저 가서 길 닦아요. 다리 놓고 철겨 놓고. 이게 공병대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얘들은 군대 근무하는 내내 거의 그런 사역을 하다가, 예? 골병, 그래서 골병 든다 그래가지고 공병대 친구들을 골병대라 그럽니다. 아주 험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진전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로마 군인들이 쓰는 용어인데 공병대 요원들이 쓰던 전투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길 보세요. 이제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왜 여기 채택했을까? 자, 빌립보 도시를 건설할 때 주로 누구를 거기다가 풀어놨죠? 퇴역 장군들, 군인들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군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의 편지를 이해하는데 이 군대 용어만큼 이해가 빠른 무기는 없거든요. 그 진전이라는 말은 공병대 요원들이 쓰던 단어인데 로마 군인들도 전차가 있었어요. 바퀴 달린 전차가. 그러면 그 당시는 이 전차 부대가 떴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전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차 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공병대 요원들이 먼저 나가서 길을 닦아요. 그러면 그 당시 세계인들은 로마의 공병대가 길 닦았다면 그 길 닦은 데는 바로 누구의 제국이 되는 겁니까? 로마의 제국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이 건설되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공병대 요원들이 길 닦으면 거긴 로마 제국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의 희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냐면, 우린 보통 신앙의 기초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아직도 신앙의 모든 관점이 내가 주인이고 자아가 주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뜯기고 살고 손해보고 살고 고난당하고 사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이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그걸로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고난이 바울에겐 고난의 구실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 경지까지를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항상 이게 나한테 슬픈 일이냐, 나한테 좋은 일이냐, 나한테 유익이냐 손해냐, 자꾸 아직도 우리 삶의 자리에 이게 기초란 말이죠. 서글픈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2만여 가까운 3일 공동체를 이렇게 이곳에 모으셔서 준비시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진전을 삼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의 공병대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와요? 아, 잘 됐구나.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천병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그 혹독한 매질을 겪은 한밤을 깨워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야, 이것이 복음이 로마에 지금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여기 시위대가 로마 황제의 경호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역사가들은 이 시위대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가 하면 황제 제조부대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시위대는 오늘날 무슨 수경사 정도의 위세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황제들이 암살을 당하고 시해를 당하니까 황제가 또 바뀔 차례가 되면 시위대 권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 황제 시위대에서 황제 추천권을 가져가지고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위대 권력은 오늘날 수경사 무슨 중앙정보부 안기부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이 시위대 이 엘리트 군인들이 6시간씩 4명이 손발 붙어가지고 4명씩 24시간 잠자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보초를 쉬고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 외에 사도 바울이 그 고급 엘리트 군인들, 시위대 황제를 추천하는 그 권한을 가진 군인들을 붙들고 뭐 했겠어요? 뭐 화토를 쳤겠어요?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여러분?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붙어 있어야 돼. 예, 듣기 싫어도. 바울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매임이 뭐가 된다는 거? 복음의 진보가 된다. 지금 로마의 그 황제의 궁궐의 심장부를 향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녹두리가 아닌 희열 속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분열의 위기에 놓여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는 우리 3일 젊은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